네, 저희들이 이제 한달 만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 내용을 조금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서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깨닫도록.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을 가지셨나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은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앞에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2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했는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우리 예수님은 떨어지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도 하나님께 절규를 하셨죠.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은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을 거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예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마귀로 대표될 수 있는, 사단으로 대표될 수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 예수님,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어둠의 권세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높였는가 하면 20절 후반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른편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권위와 그리고 최고의 그 지위를 뜻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21절을 보시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네 가지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통치, 그리고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우리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을 통치하는 그런 지배자들입니다. 그 영적인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여기에 이제 이 세상, 오는 세상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뭐냐? 다가오는 세상, 내세입니다. 내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높이셨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높이는 모든 이름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이름도 있을 것이고 영적이고 신적인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계시록 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시면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만물, 사람들, 만물,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고 하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영적 세력들을, 영적 세력들의 지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만물을 굴복해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가장 높은 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베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겠습니까? 19절 중반을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되어졌던 이 놀라운 능력은 나를 위한 것으로 베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고,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분은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와 능력과 신분을 갖게 되셨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본문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시편 110편 1절에 이것은 다윗의시입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는고 하면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 주는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고, 이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잘 보십시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앞에서 살펴봤죠? 이 바울 사도가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110편 1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고대에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쪽에 소위 최고의 최고의 군인과 군사와 또 이쪽에 최고의 장군이 싸웁니다. 싸워서 한쪽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칼을 높이 쳐들고 그 발로서 패배했던 그 원수의 목을 밟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110편 1절 말씀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의 발로 원수의 목을 밟고 그리고 참 이렇게 칼을 하늘로 올리면서 그 승리를 선포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에베소서 1장 21절 다시 보시면 여기 나오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소위 천사로 대표될 수 있는 선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사탄으로 대표될 수 있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 나오는 영적인 존재들은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6장 12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본문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 모든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그 발로 짓밟으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만물도 예수님은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모든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짓밟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원론을 가르칩니다. 먼저 헬라적 이원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닌 이원론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속되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6일은 속되고 예배드리는 주일은 거룩하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도 헌금을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나머지 물질은 속되다. 이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원론은 뭐냐? 몸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저의 몸이 있습니다. 저의 이 몸을 두고 하나님의 세력, 성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로 대표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저를 두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이원론입니다. 저의 몸을 두고도 싸우고 있고 저의 영혼을 두고도 싸우고 있고 우리 가정을 두고도 악한 세력과 성령의 세력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지만 이 교회 속에서도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도 싸우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세력, 성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역사의 실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삶은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을 두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하나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 되게 하셨느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는 분이 되셨고, 그분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분이 되셨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이 23절은 아마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생동감 있게 정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이 말씀은 외우셔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내일 교회 머리가 누구죠? 우리 내일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내일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이 말씀을 잘 보셨어요. 우리 내일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알고 계셨어요? 혹시 또 우리 내일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고 또 우리 내일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당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시냐?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당회와 같은 앞선 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 따르라고 세운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앞선 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도자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성도들 보고 우리 따라오고 우리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우리 앞선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뜻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 그때야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 다음 이 구절을 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제가 참 전에 국어를 별로 잘 못하는데, 안 그래도 국어를 잘 못하는데 이 구절 읽고 있으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아유. 그런데 이 말씀은 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취하는 해석, 그리고 제가 동감하는 해석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물 안에서,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신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 외우셔야 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갖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생각할 때 충만이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머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충만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물을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떤 만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만물을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 이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뭐냐?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엄숙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온갖 부정적인 것, 연약한 것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충만함을 교회에 담아두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충만함을 교회에 담아두신 목적이 우리 성도들만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만 하나님의 좋은 것 받아서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충만함을 교회에 담으신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속에 그분의 충만함을 담으신 목적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담은 예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흩어져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그곳을 가득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었으면서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무엇할 수 없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충만함을 갖고 그들의 가정을 충만하게 하고 그들의 직장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는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가장 엄숙할 뿐만 아니라 가장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충만함을 갖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엄숙하고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마음에 꿈꾸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담아서 그 충만함을 갖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을 주님의 충만함 갖고 그곳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살리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던 예수님, 그분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지극히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번 높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한번 높여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짓밟혔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내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 이 대구 땅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홀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온갖 아름다운 것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대구 땅과 민족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되기를, 아름답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